에베소서 10번 메시지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두심 세 번째 이 메시지에서도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두는 것에 대해 계속 알아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때가 찬 경륜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뭐뭐에 이르기까지란 말은 결국 무엇무엇이 되는 무엇무엇을 얻기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경륜은 곧 때가 찬 경륜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때란 의심할 바 없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은 곧 시대가 찬 것입니다. 내 시대 성경에는 각기 다른 내 시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와 연관되어 있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두 시대가 나타나니 하나는 율법 시대요 다른 하나는 은혜 시대입니다. 모세가 세우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율법 시대의 시작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은혜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과 모세를 언급합니다. 죄는 아담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모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사람, 즉 아담과 모세와 그리스도와 세 가지, 즉 죄와 율법과 은혜를 봅니다. 아담은 죄와 모세는 율법과 그리스도는 은혜와 각기 연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새 시대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륜을 7단계로 말하는 신학적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율법 시대, 약속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새 시대, 즉 아담 시대와 모세 시대와 그리스도 시대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 후에는 왕국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 있을 천년 동안에 하늘에 속한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내 시대, 즉 죄의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 네 시대를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첫 시대전은 영원전으로서 그때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시대 후에도 시간은 없을 것이며 영원 후가 될 것입니다. 영원전과 영원 후의 양끝 사이에 네 시대가 있습니다. 아담의 때는 죄에 속한 때요. 모세의 때는 율법에 속한 때요. 그리스도의 때는 은혜에 속한 때이며 천년왕국의 때는 왕국에 속한 때가 될 것입니다. 이 네 시대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때가 찬 것이요. 시대의 완성입니다. 아담과 모세의 시대는 이루어졌고 은혜의 시대는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천년왕국의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시대가 이루어진 후 바울이 말한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경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 율법, 은혜의 매 시대마다 경륜이 있었고 또 장차 올 왕국 시대에도 경륜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찰 때에는 완전한 경륜이 있을 것입니다. 경륜의 의미 이제 우리는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은 경륜을 가리켜 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죄시대의 경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한 방면으로 다루시고 양심시대의 경륜에서 또 다른 방면으로 다루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만국 시대에 각각 다른 방면으로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경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경륜은 곧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 분배함을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경륜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또 여러 도형을 연구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은 떨쳐버리고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는 것만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분배.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망의 세력인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했을 때 사람에게는 사망과 어두움이 왔습니다. 사망은 파멸을 초래했고 어두움은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망이 더한 곳에 생명은 더욱더 넘쳤습니다. 사탄이 들어와 죽음을 가져온 후 하나님이 오셔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또한 빛이 있습니다. 사망은 파괴하지만 생명은 치료하며 어두움은 혼돈을 가져오지만 빛은 견고한 질서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에 사망을 가져왔고 그 사망은 파멸을 가져왔으며 어두움은 혼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죽은 피조물들을 살게 하셨고 질서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미 죽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아벨에게 분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노스와 에녹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인 에녹이 300년 동안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에녹에게 분배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노아에게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배하신 것은 아벨로 시작하여 각 시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녹에게 이른 분배는 에노스에게 이른 것보다 더 큰 것이었고 노아에게 이른 분배는 에녹에게 이른 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큰 분배가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 나타나심은 틀림없는 분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 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을 되새겨보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던 날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분배된 것입니다. 나는 울었고 내 속에서는 불이 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깨우심이었고 분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실 때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분배될 때 강도가 성도로 변화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가서 30분 동안 그분의 공급을 받기를 권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문제나 환경을 떨쳐버리십시오. 다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그릇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자백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속에 더욱더 분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낱말을 쓰든지, 즉 분배하심이라고 하든지, 일깨우심이라 하든지, 옮겨 부으심이라고 하든지, 주입하심이라고 하든지 간에 체험은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용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성분이 여러분 속에 분배되는 것에 주목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 새겨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륜의 뜻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분배가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곱 경륜에 대해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곧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하시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담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당신의 의견이나 관념을 가져오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은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나 관념에 대해 따지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리는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부는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부를 여러분 속에 공급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형제회에 있었지만 교리에 대한 그들의 논란에 염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교리는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경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분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모세에게는 더 큰 경륜을 하셨고 주 예수께는 더욱더 큰 경륜을 하셨습니다. 이 분배는 신약의 서신에서 계속됩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분배가 사도 바울 시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오늘날 여러분이 듣는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무리가 과연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경륜은 천년왕국을 통해 때가 찰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은 가장 높고 가장 넓은 경륜이 될 것입니다. 이 경륜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계시된 바와 같이 영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사망을 뜻합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사망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에는 사망이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끝에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은 패하여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새로운 세계가 있게 될 것이며 그 중앙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의하여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은 사실상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가 1,300마일이 넘는 거대한 산인 것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생명 강물이 흐릅니다. 이 강물은 산 밑으로 흘러내려 그 성의 열두 문에 이릅니다. 생명수는 마시기 위한 것이요, 생명 공급을 위한 것이지 목욕이나 침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머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수를 마실 때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마지막 경륜을 봅니다. 즉 3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온 성 안에 분배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성은 생명 강물로 충만하여 완전히 적셔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찬 때를 위한 최고의 경륜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축소판.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최고의 경륜의 축소판을 누립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가 찬 최고의 경륜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수를 누리며 궁극적인 경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최종의 경륜 안에 있게 될 것이며 3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질 것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어린 양은 아들을, 생명 강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생명 강물은 성령을 가리킴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속자이신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기 위해 생명나무이신 아들 하나님과 함께 흐르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때가 찬 3일 하나님의 최고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은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시대가 갈수록 증가되어 마침내 때가 찬 경륜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쁨으로 춤을 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최종의 경륜에 우리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최고의 경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장차 올 그 경륜의 어떠함을 맛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며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 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곧 빛 되시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생수를 마시며 생명나무 실과를 먹다니.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적셔집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공급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높이 오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함. 생명이 있는 곳에 또한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고 말합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생명과 빛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우리의 빛 대신 3일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과 죽음과 어두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생명과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만물이 일어서고 질서 있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의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 로스앤젤레스시에 빛이 없다면 그 어둠과 혼돈이 어떠하겠습니까? 생명은 조절하고 빛은 통제합니다. 교회 생활에 규례는 없지만 조절하는 생명과 다스리는 빛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할 때 또한 빛으로도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밖의 규율이 아닌 속의 생명으로 조절되며 생명의 빛으로 통제되어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과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한 머리 아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머리와 몸을 보며 그 성의 빛 가운데 행하는 만국을 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한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공급된 그 생명이 마침내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 성의 빛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이나 어둠이나 파멸이나 혼돈이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만물이 견고한 질서 가운데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영원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이렇게 한 머리 아래 있을 때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은 이것을 먼저 맛보는 생활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빛이 있는 생명의 공급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들어가고 있습니다.